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상황이 최근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일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6일 북한은 우선 지하 핵실험 시설에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폭파하고 이어 탄두에서 핵물질을 제거해 기폭만 하는 실험을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몰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단체들은 친정부군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휴전협정으로 폭력 사태는 크게 줄었지만 양측은 서로 협정을 위반했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시리아군 등 반군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친정부군에 무력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에 걸친 폭력 사태는 시리아 북부, 특히 알레포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은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 세력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 미 공군 정찰기에 가까이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다고 미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지난 14일 발틱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15m 이내로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군 당국은 미군 정찰기 비행을 막는 동안 공격적인 행동은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 대변인은 당시 발틱해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러시아 국경 가까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확인돼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SU-27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했고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에콰도르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오늘 현재 사망자 수는 272명이지만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2,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은 지금은 생존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잔해 더미 아래 생존자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모 7.8의 이번 지진으로 에콰도르 유명 관광지인 페데르날레스 시와 해안 지역인 만타 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조대는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 투입돼 맨손으로 잔해 더미를 헤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3년간 폭력 사태가 계속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과 교육 등 기본 서비스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과 국제아동기금이 오늘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사태로 의료인과 교육자 31명이 숨지고 58명이 부상했으며 115명은 납치됐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은 헬만드주의 학교 시설들을 무장조직 탈레반 소탕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369개 학교가 부분 또는 완전히 폐쇄됐고 이로 인해 14만 명의 학생과 600명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 동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국제원유시장에서 오늘 미국 텍사스산 중질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5%씩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 등 18개국 석유장관들은 앞서 어제 카타르에서 회담한 뒤 지난 1월 수준으로 산유량을 동결하기 위한 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산유량 동결에 반대하고 있는 이란은 이번 카타르 회담에 불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상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 청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리 수용 외무상의 20일 미국 입국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모두 리 외무상과 미국 관리간 접촉 가능성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5차 핵실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차량과 인력의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일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빠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한 점에 우리 군이 주목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언급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말 그대로 핵탄두를 터뜨리라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6일 국방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먼저 지하 핵실험 시설에서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폭파하고 다음으로 탄두에서 핵물질을 제거해 기폭만 하는 실험을 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몰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기 위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꺾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기대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한 가지 목적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포석을 놓고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좀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일단 그 5차 당대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대내적인 통합은 쉽거든요. 대외적인 위협을 강조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나오는 걸 일단 좀 통제할 수 있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해서 핵실험 징후라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핵실험장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진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다만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면서 실제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7차 당대회 이전에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부족한 경제 분야를 메우기 위해 안보 분야에 치중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력과 경제 두 가지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보여줘서 100점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핵무력은 충분히 만들어줬는데 경제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썸 합이 90점은 돼야 되는데 경제가 안 올라가주면 결국은 핵무력이라는 것, 안보적 측면을 좀 더 많은 점수를 줘서 부족한 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방법이겠죠. 로드맵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는 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화와 협상 국면을 당대회 이전으로 당겨버리는, 즉 대화와 협상 국면에 미국을 더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일찍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셈법을 바꾸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역사의 올바른 쪽으로 데려오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외교부 1차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평화 기자포럼의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의 강연 내용입니다.
It is time to make the North Korean regime clearly realize that efforts to sustain itself by exploiting its people and concentrating resources o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ll be futile and self-destructive.
임 차관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하며 자멸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최근까지도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청와대와 백악관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5일에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가치를 둘러싼 근본적인 셈법을 바꿀 때까지 더욱 강력한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역사의 올바른 쪽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은 아직 희망했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북한이라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을 마시기는 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물을 마실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 차관은 강연에 참석한 세계 50여 개국 기자 80여 명에게 지난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2년 2.29 합의 등 그동안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북핵 문제가 인간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희망 섞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 청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며 일본의 납치와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2016년판 외교 청서를 각기에 보고했습니다. 외무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본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호히 비난한다고 외교청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모든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와 북한 핵, 미사일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외교 청사는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자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외교청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인접국과 관계 강화, 경제 외교 추진을 일본 외교의 새 기둥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위안부 합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실마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 청사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백서로 지난 1957년부터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20일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당국 모두 리 외무상과 미국 관리 간 접촉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2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 고위급 서명식 행사에 참석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20일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1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리 외무상이 바쁜 일정 때문에 유엔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 직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리 외무상이 21일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토론회와 22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리 외무상이 방미 기간 중 미국 관리와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계획이 없다며 지금은 미국과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리 외무상의 뉴욕 체류 기간 동안 그런 회동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변수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북측이 주도로 접촉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육자회담이나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할 계획이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또 다른 관리는 13일 BOA에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르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미 관리와 리수용 외무상 간 회동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범죄의 절반가량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3년간 탈북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인권범죄 사례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조사된 범죄 사례는 모두 5만 2천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 5천여 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했습니다. 이어 주거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가 7,200여 건으로 14%를 차지했고 생명권 침해 범죄가 6천여 건으로 12%,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4,500여 건으로 9%, 그리고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가 4천여 건으로 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전후해 북한인권 범죄 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북한인권평가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고 1년간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2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뒤 식량권 문제나 수용소 내 가혹행위, 외국인 납치 사건 등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 빈도는 줄었지만 생명권 침해와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등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엔 전체 인권 범죄의 15%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엔 22%로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침해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각각 늘었습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사건의 비중도 1.3%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비중은 7%에서 6%로 그리고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는 16%에서 12%로 각각 줄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과 강제 실종이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보고서도 이런 사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입니다.
CY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공개 처형과 같은 생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 또 그 이주 강제적인 송환 이런 부분과 강제 그 실종, 납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COI나 그 UN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북한 당국에게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일을 민간단체에 맡긴 이유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직접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민관 사이에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입니다.
정부에서도 기록센터를 통해서 직접 그 사업을 하겠지만 20여 년 동안 지금 이 작업을 해오고 있고 축적된 자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도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도움을 줘서 정부가 가진 자료와 국난이 가진 자료를 서로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정부 위탁 조사 이외에도 자체적인 탈북자 조사를 꾸준히 벌여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 인물이 포함된 8만여 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자국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지적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인권 유린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인들과 증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비방 중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지적한 자유권 부정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자의적 처형, 인신매매, 강제 노동은 애당초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olitical prison camps, incarcerating individuals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who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이달 초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전 가족을 수용소에 보내 고문과 다른 인권 유린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와 함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계속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동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ow doing even more to try to restrict North Koreans from leaving the country without authorization.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에서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사형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자의적 처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be used for a wide range of offenses, which include acts that should not even be classified as crimes.
북한이 국제법에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또한 사형 집행에 이르는 북한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 제임스 버튼 연구원은 BOA에 대부분의 북한 성인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처벌의 위협 속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규정한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쿠웨이트 주택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탈북자 이밀 씨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철조망이 설치된 건설 현장에서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했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9년 전 일을 마치고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자유세계가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겪었던 일은 정말 19세기에나 있을 수 없는 노예노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양에 머물며 주요 대학들에서 연설하고 교수, 학생들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학, 의학, 화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들이 오는 29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치 이사장은 16일 BOA에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다음 달 6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이 주관하는 브릿지스, 평화와 문화를 향한 대화의 일환인 이번 행사에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2004년 경제학상과 화학상을 각각 수상한 노르웨이의 핀 킨들랜드 박사와 아론 치아노베르 박사가 참여합니다. 당초 이번 방북에 동행할 계획이던 200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방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은 이번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6번 방문했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도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초로 북한에서 개최되는 이번 브릿지스 행사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북한의 교육기관과의 장기적 유대관계를 쌓음으로써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국제적 이해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경제정책과 의학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치적 성명 등을 발표하는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대화를 조용한 외교의 수단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29일 베이징을 통해 평양에 들어가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30일부터 다음 날까지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와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 등을 둘러봅니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에서 경제정책과 개발, 노벨상에 이르는 길, 의학혁명 등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또 강연과 별도로 현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일행은 6일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한 뒤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올 2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은 전년도에 비해 76%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 한 달간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7만 9천 톤이 넘는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5톤을 수입한 것과 비교해 84배 이상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총 비료 수입량인 7만 1천 톤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2개월 동안 수입한 비료량만 해도 지난해 전체 비료 수입량의 1.6배에 이릅니다. 북한은 해마다 1월과 2월 비료 수입이 미미했고 특히 지난해 1월과 2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4,400여 톤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에서는 보통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합니다. 권태진 원장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서둘러 비료를 다량 수입한 것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그 국내 비료 생산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것은 그 비료 생산할 수 있는 원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권 원장은 비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도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또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는 곡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비료를 많이 수입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835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서 옥수수와 쌀, 전분 등을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 콩류 2,438톤과 밀가루 869톤을 수입했지만 올해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옥수수를 전혀 수입하지 않은 반면 올 2월에는 600톤을 수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3월 대북 영양지원이 전달에 비해 23%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모 등 60만 4천여 명에게 1,545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인 2월 62만 4천여 명에게 1,260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임산부와 수유모, 고아원, 유치원, 아동병원 내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3월 대북 지원이 전달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매달 북한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이 기구의 당초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13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1억 36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BOA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 10%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3월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의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올해 북한 식량 상황이 지난 몇 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더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평양의 인구가 올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양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16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평양 인구가 28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민간기구인 데모그라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도시 정책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평양은 인구 규모에서 이 기구가 조사한 전 세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022개 가운데 162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평양 인구는 지난해 285만 명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구 1위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으로 이 일대에 약 3,775만 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3,100만 명으로 2위, 다음 인도 델리 일대가 2,573만 5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서울 경기 지역은 약 2,357만 5천 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밖에 청진이 인구 63만 명으로 794위, 함흥이 54만 5천 명으로 937위를 기록해 북한의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3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하에서는 남포가 36만여 명, 그리고 신의주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 지역을 비롯해 11개 지역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올랐고 미국은 78개에 달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도시들은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구 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의 면적은 176제곱킬로미터로 제곱킬로미터당 16,200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밀도 순위에서 65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함흥이 195위, 그리고 청진은 336위에 올랐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이번 보고서를 세계 각국의 인구조사 자료나 인공위성 사진, 유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 세계 도시화 전망 자료를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북한의 해외 식당 운영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해외 식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중국 저장성 링보의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왔으며 특히 최근 여러 대북 제재로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에서도 외화 상납 등의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식당은 전 세계 총 12개 나라에 130여 개가량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130여 개 해외 식당 가운데 중국에 90에서 100개가량이 몰려있고 베이징과 선양, 단둥,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는 한 곳에 많게는 6, 7개가 넘는 북한 식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 이외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나 홍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식당이 199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약 30% 정도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의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해외 식당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노동당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제이 씨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해외 식당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네, 매상은 하루 평균 미화로 $1,500에서 $2,400 정도 됐습니다. 저희 임무는 당 자금 보충을 위한 외화 벌인데 목표는 1년에 20만 달러를 벌어 바쳐야 합니다.
제이 씨는 손님 식사비와 일부 기념품 판매 금액 등을 통해 외화 목표액 2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식당은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의 지휘 아래 벌이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로 이들이 발길을 끊을 경우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외 식당 근로자 출신 탈북자 제이 씨의 말입니다.
60에서 80%가 남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음식이 기본이고 식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재국 손님은 돈 있는 대상들만 옵니다.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이 식당에 안 오면 식당 운영이 불가피하게 안 됩니다.
실제로 북한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정부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요청 이후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북한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한인회 김현식 회장입니다.
능라도 마지막에 3월에 닫았어요. 고려식당이 먼저 닫고 능라도가 얼마 안 돼서 닫고 대동강은 옛날에 수리를 했었어요. 문을 닫고 지난달에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하고 문 닫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만 북한 식당 6곳 가운데 3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단둥과 선양을 비롯한 동북 삼성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64곳 가운데 10%인 6곳이 최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연변 한국인회 안영철 회장의 말입니다.
땅은 한 5개가 있는데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뭐 그도 안 가다시피 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매되라고 봐야지.
특히 한국인들의 북한 식당 출입 자제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대북 제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7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705 채택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취업 비자 연장을 많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기술이 없는 북한인들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 연장하는 등 눈 감아주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결격자에게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결격자는 아예 입국 금지를 당하면서 북한 식당이 문을 닫거나 동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문화예술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예술 실기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6살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탈북민들과 다문화 가정, 문화예술 소외계층, 제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예술 실기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통예술 나눔학교 전통예술 강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번 7기는 지난 3월 12일에 시작했고 오는 6월 18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원 전통예술 나눔 사업팀의 임란경 팀장입니다.
네, 전통예술 나눔 학교는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분들, 그런 다음에 새터민 분들, 그리고 제한 외국인 분들, 한 부모 가정이나 또는 뭐 조성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이신 다자녀 가정,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금, 가야금, 단소 같은 국악기, 그리고 뭐 전통 연희로서 설장구나 사물놀이, 그리고 전통 성악으로 민요, 판소리, 정가, 그리고 또 전통 무용의 뭐 궁중 무용이라든지 민속 무용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터민 분들은 작년부터 이제 한두 분씩 찾아주고 계시고요. 이번 학기에도 이제 유아반에서 아이가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은 튕깁니다.
가야금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중국과 홍콩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함께하는 반입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아, 네? 10년이 됐어요. 처음은 딸 보내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딸은 혼자가 배우면 또 싫어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배우자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금은 비슷한 거 악기가 있어요. 줄술가 좀 거기 가야금보다는 많아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하고 그 접는 그 손가락 끼는 거 있어요.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악기도 전통 악기를 배우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통 악기 공연을 봤는데 가야금 소리가 너무 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면서 저도 같이 배우려고요.
연령별로 수준별로 맞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예술 나눔학교 전통예술 강좌의 강사들은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강사들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는 이은규 강사입니다.
다들 한예종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악기 보급하는 거니까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할 텐데 뭐 졸업한 학생 중에서 그냥 교수님께서 선별하셔서 좋은 기회 주셔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언어 때문에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국말들을 너무 잘하시고 또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보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배우자고는 욕심도 많으셔서 네, 수월하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수강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해금을 배우고 있는 반입니다.
All right, hello. I'm Hans Schadl and I'm an American living in Seoul. I've been here with my family for the past 7+ years and we're very happy to be in the music classes here at K-Arts. Our two children have learned the drum and the gayagum and the haegum and here are my wife and I in the haegum class.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지금 가족은 네 명이고요. 지금 아이들 두 아이들은 해금이랑 가야금 배우고 있고 저희 부부는 지금 해금 클래스 듣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소규모 수업이라서 한 명 한 명씩 개인으로 레슨도 가능하고 이 해금을 계기로 여러 가지 한국 전통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가족 모두 같이 활동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해금이 이제 줄이 두 개인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튜닝도 그렇고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은 중국의 얼후라든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요즘 해금도 다양히 그 전통 음악 말고도 퓨전 음악이나 이런 애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서 아이들도 이 악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계기로 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8일까지 7기 전통예술 나눔학교 수업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수료식에서는 수강생이 직접 무대에서 공연하는 수료 발표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전통예술원 전통예술 나눔 사업팀의 임란경 팀장입니다.
첫날 선생님들이 공연하셨던 그 공연장에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직접 본인이 공연을 하세요. 수료 발표회라고 해서 공연을 하시는데요. 사실 일반 그러니까 예술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이 무대에 서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항상 수료 발표회 공연을 하고 나면 다들 뿌듯해하시고 너무 좋았다, 또 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와서 또 보고 친구들이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봤을 때 또 재밌어 보이나 봐요. 그 뒤에서 그렇게 와서 구경하셨던 분들도 다음 학기에 또 지원하시는 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전통예술 나눔학교 7기를 운영 중인데요. 2학기 때 8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모집 공고가 날 거고요. 7월 중에 모집을 받을 계획입니다.
3, 4번. 얘들아 이거 뜯을 때 3, 4번 손가락 나란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여파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진 신고가 3,900건이 넘었다는데 그만큼 이 불안감이 한국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14일 1차 지진과 16일에 2차 지진, 이 구마모토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지진의 여파, 지금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강진과 거의 같은 시각에 부산과 양산, 울산 등 한국 남동 지역에 3,900여 건이 넘는 지진 관련 제보와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네.
또 16일 2차 지진 때에는 서울에서도 이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6일 그 본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부산에서는 규모 3.0의 지진이 감지됐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지역은 지리적으로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마모토와 부산까지는 직선 거리로 320km 거리입니다. 부산, 양산, 울산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피신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경우 그 흔들리는 창문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이 더 이상의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됐었는데 이번 지진과 그 여파를 계기로 그런 생각이 더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며칠째 지진 관련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지진 관련 단어가 주요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진 내진 설계와 또 대비, 한국 사실 일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구마모토 강진과 같은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마모토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민과 유학생 등의 귀국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진 발생과 동시에 한국 외교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교민 등의 피해 여부 파악에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관련된 뭐 직간접적인 피해 보호는 하나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저녁에 특별 항공기를 편성해서 170여 명의 교민과 여행객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단 귀국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마모토 지역에 아직도 천여 명의 한국민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외교부에서는 해외 로밍 중인 여행객들에게 여진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주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 버스를 빌려서 구마모토 등 지진 피해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발이 묶인 여행객들을 포함한 제외 국민들을 후쿠오카로 수송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구마모토 현재 취재진을 특파해서 현장 상황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놀라고 지친 기색으로 돌아온 귀국자들, 지진에서부터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민안전처는 지금 한국에서의 그 지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요. 일본 측이 요청할 경우에 170명 규모의 국제구조대를 즉각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강진 피해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소식이군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본 지진 피해에 놀라고 강풍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16일과 17일에 지금 한국에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한국 전역에 피해가 이어졌고 특히 남쪽 해안 지역, 남쪽, 서쪽, 동쪽 지역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었고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붕괴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해서 그 심상치 않은 봄바람에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긴장을 했습니다.
네, 참 얼마나 센 바람이길래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전국에 센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뭐 만화에서 나오는 휘잉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만큼
네.
그런 바람이 이어졌는데 가장 위험했던 때는 지난 16일과 17일 주말 동안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초속 20m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고요. 제주도와 경북 포항에서는 초속 33m가 넘는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강풍의 난기류가 더해졌던 제주도는 육지를 연결하는 하늘길, 바닷길이 완전히 중단돼서 2만 천여 명의 승객들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었고요.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상을 오가는 모든 항로도 통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3,500톤급 자동차 운반선이 좌초돼서 흘러나온 연료를 걷어내는 작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골프장 철골 구조물이 철길을 덮쳤고 주택 담이 무너졌고 컨테이너 지붕이 날아가서 전봇대에 걸리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비닐 온실이 많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1,700여 동이 날아갔습니다.
네.
또 440년 된 보호수 두 그루 등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번 강풍에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참 대단한 바람이군요.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문화바람의 영향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것이 뭔가요?
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그 제외 동포들이 응시하는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네.
이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학습 방향도 제시하고요. 한국어를 좀 보급하는 데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험인데 지난 97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영문 약자를 이용한 토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을요. 토픽 예.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 6개 단계가 있는데 6급이 가장 높은 급수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길래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지난 20년 사이에 응시자 수가요. 70배가 많아졌습니다.
네.
97년 첫 시험 때는 1년에 총 응시자 수가 2,700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응시자 수가 무려 20만 6,700여 명이었습니다. 16일과 17일에 이 46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는데 이날 지원자 수가 7만 2,2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수치네요. 근데 이런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초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다가 2007년부터 1년에 뭐 4차례 그리고 6차례 이렇게 시험이 늘고 있습니다. 97년에 한국어를 공부했거나 취업하기 위한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가 한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이런 4개 나라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71개 나라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네.
2014년에는 한국과 수교도 하지 않은 쿠바의 시험장이 열렸고요. 이번 시험에는 모로코의 첫 시험장이 열리는 등 세계 45개 나라 164개 지역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볼리비아, 자메이카, 폴란드에서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어 시험 열풍이라고 할 만하겠는데 이것이 한국의 문화 바람, 한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한류의 영향력은 참 대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어 시험 응시자들의 증가폭을 보면은 한류 문화 바람이 그 기폭제가 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97년에 2,600여 명이었던 응시자, 물론 2000년에 한 6천 명 가까이로 늘어나긴 했지만 2005년 되면은 8만 2,800 명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류의 문화 바람이 일기 시작했던 절정에 오르기 시작했던 그런 때가 되는데요. 2009년에 18만 9천 명, 2015년 20만 6,7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통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올여름 미국 인디애나주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달라이라마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